디모데전서 5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부터 25절 조금 긴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19절에 보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랬습니다. 이 고발이라는 단어는 재미있게도 우리가 아는 카테고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헬라어로는 카테고리아 그렇습니다. 고발과 카테고리라는 말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뭐뭐라고 단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정하여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내 생각작용을 통해서 뭐뭐라고 단정하여 그 사람을 어떤 범주,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는 행위, 그것이 고발입니다. 장로에 대한 그런 고발은 두세 사람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속단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 장로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혹시 고발을 하면 속단하여 그 범죄에 가두면 받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신자 간에 죄를 지은 경우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한 사람 찾아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해서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한 사람에 대한 징계를 다루고 있어요. 왜 이것이 필요할까? 이 징계한다든지 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지역교회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때때로 움직여주기를 원해요. 이것을 내게 하는 역할이 지도자에게 그 책임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이 장로는 지금 우리 시대의 장로와는 조금 다르게 사역적인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예요. 근데 그에 대한 고발, 그것이 함부로 한 사람이 그를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받지 말고, 그런데 두세 사람 어떤 고발이 줄을 이어요. 그랬을 때는 다루라. 좋은 게 좋다는 의미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다루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 다룸을 통해서 개인과 지역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를 징계할 때는 신중해라. 특별히 신중해라. 그래서 고발을 받을 때에도 두세 사람 이상이 있을 때만,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의 원칙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증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니라. 이 원칙을 그대로 고스란히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있는데 어떠한 고발이든지 내가 거기 당도하면 두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다루게 될 것이다. 19절에 보면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지금 디모데가 원칙이 없이 장로에 대한 고발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방식을 중단하라, 이런 의미가 헬라어 시제상으로는 드러나요. 자, 장로에 대한 고발이 들어온 경우에 2인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접수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가 있을 때 한 사람의 고발만 듣고 그것을 사실로 단정짓지 않도록 해라. 왜 그런가? 영적 지도자가 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적 책임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에 얽힌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여서 잘못 이해하는 가운데 단정하여 그 지도자의 말을 어떤 범죄에 가둘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 말을 듣고 고발을 받으면 안 된다. 자, 20절에는 이제 합당한 절차를 거친 결과 범죄한 것이 드러났어요. 20절 보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확인 결과 죄짓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회중이 보는 데서 범죄 사실을 질책하라, 꾸짖어라, 합당한 처벌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나머지 장로들과 모든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뜻이에요.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기보다는 각 교단별로 징계나 치리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거나 그것을 또 지도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많이 희박합니다. 왜 사역자 중 누군가를 징계하는 것, 그것이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꼭 해야 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진실한 말씀 전파에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를 범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더 파괴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나 자기네들끼리끼리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의견을 주도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편 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이 저 편에 가기가 조금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암묵적으로 해요. 이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주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젊은 사람들끼리 끌리는 것, 그래서 이야기가 통하고 그래서 자주 만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편먹는 것을 이야기해요. 잘못된 동기로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여기에 끼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는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됨을 방해하죠. 그래서 교회가 진행되어요, 굴러가요. 그런데 지도자가 편견을 가지고 편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해서 편이 되어주면 이거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요. 성도들 가운데 한 개인이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것과 지도자가 이러한 동일한 패턴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 다릅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파장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도자를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편견 없는 공평한 처리는 쉽지 않은데 왜 쉽지 않은가? 관계 때문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로 자기와 근거리에 있는 장로가 있을 것이고 그 관계가 먼 그런 장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먼 장로가 지금 어떤 이슈가 되어서 질의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발을 벗고 나서죠. 그런데 자기와 가깝고 자기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어떤 그 장로가 지금 문제의 중심에 있었을 때 디모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편견 없는 공평한 처리가 아니라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그렇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범죄한 자들을 회중 앞에서 꾸짖고 이러한 질의를 할 때 21절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지존자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을 시행하실 그리스도 예수 주의 뜻만을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이들 앞에서 처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이 성향이 나타나요. 사람들도 그 지도자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이것은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면서 22절에 문맥을 이어서 이해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것을 안수와 관련해서 다른 곳에 이제 티칭하는 것을 보았는데 문맥을 떠나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한 절을 가지고 안수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문맥상에는요, 지금 누구를 세우는가 관련해서요, 성급하게 장로 세우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심지어 안수 기도를 함부로 해주면 기도받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뭐 어떤 영적인 교감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일어나고 하여튼 복잡하게 이 구절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티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안수한다는 말은 장로를 세우는 것인데 성급하게 장로 세우지 말라. 새로운 하자가 있는 장로가 질의를 받고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어떻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 간섭이라는 말은 동참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람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영적 책임을 덜컥 맡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디모데 너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경솔히 안수하여 그를 장로의 직분에 세우게 되면 그 임명된 자가 자격자가 아닌데 임명이 되고 불의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로 판명이 되어지면 너는 범죄에 간접적으로 동참한 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5천만 명이 자연사하는 거 말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5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그 책임을 히틀러 저 악한 자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히틀러를 추대한 국민 영웅으로 생각하여 그를 추대한 독일 국민, 오스트리아 국민,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난 사람이니까 그들의 간접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때까지 선교사나 사역을 해오면서 사람 세우고 분별하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 많아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훨씬 많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러한 원칙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제가 주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르다, 나의 분별력은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놓쳤던 것들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의 위험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장로 후보자의 배경과 자질 검증을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었죠. 디모데가 여기에 조심하지 않으면 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국이 된다.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여 지도자 세우지 말라. 그리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꼴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 본문은 이러한 뜻을 추출해내기가 힘들지만 그런 뜻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 이 구절로 인해서 용기를 얻을 분들 많을 텐데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의 위치에 있죠. 근데 그쪽 지역적으로 수질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장애를 일으키기 쉬웠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했던 그곳에서도 스케숙이 많이 그 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5년, 6년 이렇게 마셨더니 나중에는 그 담낭에 이상이 생겨서 그쪽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아마 수질, 그 물의 그 퀄리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수질로 인해서 발생한 위장장애 경우에 포도주는 소화를 돕고 순화시키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처리하고 또 지도하는 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건강까지 여기 보니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 또 다른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다 잊고 뭐 포도주 충분히 마시고 그냥 푹 자라 이 말이 아니고요. 사도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소화를 돕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작은 어드바이스 같은데 이것이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잘못 판단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 세운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것을 멀리하는 내면적 정결, 영적인 어떤 차원이겠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도 챙겨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구분해서 쪼개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적인 측면이 혼과 그 다음에 영과 아주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기가 심하게 들면 내가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결심을 하고 해도 그것이 감기가 나을 때까지는 손을 쓰지를 못합니다. 육신적인 건강 그리고 영혼의 상태 이것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24, 25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문맥상에서 동일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에 명심해라. 내가 지금 분별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고 누구를 세워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애를 쓰고 있겠지. 한 가지만 힌트를 줄게. 어떤 사람들의 죄는 쉽게 알아채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 말은요, 쉽게 발각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요, 그 사람을 포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사람이,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잘 포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틀렸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년이 지나면서도 자기 내면 세계를 너무 잘 포장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습관적인 죄나 잘못될 그 가능성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힌트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덜컥 뽑죠. 뽑고 난 다음에 그가 일반의 위치에 있을 때와 지도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때 그 파급력이라는 것은 크다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할까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별력이라는 것, 거룩한 분별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가장 악한 존재, 가장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가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환영하게 하고 나중에는 파괴적인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 죄는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기울이면 바로 파괴돼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주의를 시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시간이 지나야 모습을 드러낸다. 엄밀하게 숨어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못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을 수 있는가? 사업을 하면서도 이것이 맞닥뜨려져요. 어떻게 할까? 이력서만 가지고 저 사람이 사회 뽑아서 직원간의 융화를 이룰 수 있을까? 며느리 사위를 볼 때도 어떻게 이 가정의 피스메이커로 제가 기능을 할까? 어떻게 할지? 교회는 물론이고요. 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의 분별은. 처음 딱 보고 사람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결정을 하면 많은 그 눈물과 후회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죠. 선비는 반년 이상을 사귀어봐야 된다. 왜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의 스팬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선조들의 어느 정도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함께 분별력 있는 관찰이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것만 보면 그것만 보여요. 내가 좋게 보기로 작정을 하면 관찰하면은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관찰하면 분별력이 날카로워져요. 내 자신이 관찰하기 시작하면. 세 번째는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열매로 나무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위의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지,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나한테는 잘하는데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뭐라고 하는지, 열매를 관찰해야 돼요. 대부분 지도자들은 인내 장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그것이요, 이 사람이 나에게서 몸을 돌려서 그가 관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케어하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나한테 잘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관찰하는데 그 다음에 분별력 있는 관찰 행위가 필요하고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 저 사람 그런 게 있어 이런 부분에는 조금 이상해요 라고 하면은 판단한다고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다각도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다가 보면 열매가 종합이 되죠. 그래서 그 열매로 아, 이 나무 별로구나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세우는 것을 보류하면 돼요. 아직 저는 이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계속 꾸준히 읽어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착념해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원리를 적용해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이 원리를 염두에 두시고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 결정을 앞두고 주의 지혜를 구할 때 합당한 방식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정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통찰력 있는 그런 결정들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님께서 정말 육성으로 들리듯이 온전한 방식으로 어떤 사태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